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7월 1일 화요일 히브리 3파들. 창세기를 모르고는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이집트로 이주했고 큰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보낸 후 노예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의 백성이 문제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분명 많은 히브리인이 자신들의 처지에 낙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도우러 오신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출애굽기 1장 9에서 21절을 읽어보라. 신실한 산파들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왜 그들은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는가? 출애굽기는 바로 파라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왕을 뜻하는 바로라는 칭호로 기록될 뿐이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이 땅에 내려온 신, 즉 라신 혹은 오시리스나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믿었다. 라신은 이집트 최고의 신인 태양신이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산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로와 달리 두 산파, 시브라와 부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크게 높임받은 것이다. 바로의 악한 명령이 산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산파들이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이 크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신실함을 행동으로 증언했다. 이 여인들은 신학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지라도 그와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로 선택했다. 바로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알고는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는 나일강의 신이자 다산의 신인 하피에게 제물로 드리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기록이다. 사형령의 목적은 히브리인을 복속시키며 모든 남자 후손을 몰살시키고 여성은 이집트 국가에 동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자기 나라에 가하는 위협을 끝내고자 했다. 교훈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로와 달리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에 크게 높임을 받은 것이다. 묵상. 히브리 산파들이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실천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 주는 분명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들을 본받아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함. 산파들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저희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애굽 왕은 자기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진노하였다. 왕은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긴급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당부하면서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고 말하였다. 살아남는 이들 106.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선택했던 여인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들 같은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에서 청년들의 교회, 세이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종원 앞에 목사 조덕현입니다. 13번에 걸쳐 예수님의 산상설교, 즉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본문으로 하여 비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본문일까요? 비단 이 설교가 선포되었을 2000여 년 전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이 그 힘을 잃어가던 시기, 교의적 옳고 그름으로 촉발된 종교교육이 실현된 독일에서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분리는 되었지만 개혁은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지만 그 진리대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가는 모순 앞에서 개혁자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아는 일 to know입니다. 그리고 사는 일 to live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독일 및 목회자들 아른트, 진젠도르프와 같은 개혁자들은 암과 삶이 분리되는 모순을 좁히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는 만큼 실천될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소위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던 본문이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냐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같은 고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원칙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상설교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년 6개월 정도의 유대 봉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사역지를 갈릴리로 옮기셨어요. 그 후 여러 성읍 촌락을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갈릴리 선교 봉사를 마치셨습니다. 이는 3년 반의 봉사 중 중간쯤인 바로 AD 29년 늦여름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유대 봉사에서 갈릴리 봉사로 옮겨지는 전환점에 바로 산상설교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집중된 1년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열매를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노력은 허지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셨다가 엄청난 고초를 경험하셨지요. 그나마 있었던 초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신 듯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언제나처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그에게 오는 어떤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어느 한 사람도 실망하여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삶처럼 영혼이 고파 울부짖는 또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풍족함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은 비장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주 평범하지 않은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실망하여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직업이 어부인 그들에게 물고기나 잡지 말고 사람을 낚으라는 요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안수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시는 것일까?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아주 짧은 진술입니다. 이 진술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마태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는 모습을 마태가 보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손짓과 그리고 그분의 표정, 그분의 태도, 그 의미를 부여하여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2000여 년 전으로 마태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마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비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태복음 전체적인 기술은 그를 분명 왕으로 묘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임과 동시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그를 그리고 있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마태가 바라본 예수의 모습입니다. 마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마태의 시선에 그렇게 보여지도록, 묘사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태의 마음 속에는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고를 했던 그 바로 그 모세 말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의 선고를 묘사하지요. 신명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있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축복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예언을 남기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의 회당에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동안 숨겨왔던 그 기대와 소망을 말입니다. 회당에서는 늘 귀가 따갑게 랍비가 강론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련의 행동들은 그들의 기대를 더욱더 부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준 모세, 그리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선지자가 그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피로는 열망과 소원을 만들어내지요. 아주 작게 시작한 열망은 온통 나의 삶 전체를 사로잡게 됩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은 말이죠. 얼마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음성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산 위에 서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당시 그곳으로 되돌아가 보자. 제자들과 함께 산상에 앉아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과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마태와 백성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흥분, 그리고 기대, 그리고 욕망을 말입니다. 예수를 둘러싼 군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흠을 찾아내고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적에 눈이 멀어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중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지난 사역에 대한 기대, 기대를 넘어서 실망, 실망을 넘어서 혼돈, 혼돈을 넘어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모두가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10분 활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친밀히 지내지 않으시고 싸우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겠구나. 유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좀 깨달으셨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앞으로 건설될 천국의 대신들로서 어떻게 자신들이 쓰임을 받게 될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멀지 않아 이스라엘이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국 앞에서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벅차 올랐다.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옳고 그름의 시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욕망은 전적으로 자신에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그만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그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너머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했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도 나의 자족함을 빼앗아갈 수 없어야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욕망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욕망 아래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욕망이 하나님이 되지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욕망을 성취시키는 도구에 불가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욕망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마저 버릴 수 있는 취사 선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픈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 형태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말입니다. 실족, 실망, 이런 감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은 말이죠.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이유가 주인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주신 명을 받드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이지요. 실족한다는 말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상 실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일까 종일까가 결정되면 내가 소망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게 됩니다. 화이 선지자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화이 선지자의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은 우리의 삶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욕망을 표현하고 요구하고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획을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끌어내려서 그분의 뜻을 꺾어버리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하여 맞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납득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즐겁게 순종하도록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고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아니면 수단이 되십니까? 나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주신 선물을 사랑한 것입니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감동이었죠.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조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그 편지의 퀄리티보다 딸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지 때문이 아니라 딸의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행복했죠. 내가 그렇듯 내 딸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0일 동안 대만 선교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전 딸아이에게 대만에 있는 인형 하나를 사가지고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일정 중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전도회가 다 마친 그 다음 일요일에 상점을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파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대만에서 구할 수 있는 먹거리들을 사가지고 돌아왔지요. 딸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속된 인형 때문이었을까요? 인형을 가지고 도착하지 않은 저를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십일조를 내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이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그저 축복해달라고. 저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수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도구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매번 실망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실족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 살았다면 같이 회개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다가와요. 그 욕망은 주님의 뜻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망이 주님의 뜻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을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생각, 말씀의 원칙이 가득한 신앙으로, 그래서 2000여 년 전 갈릴리의 한 나지막한 산자락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참된 원칙을 마음에 심고 삶에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의 여정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오베예 온전히 온전히 갑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이 됩니다. 온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망이 주님의 뜻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욕망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모본을 따를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단계를 밟으면서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러나 고결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은 그들의 생애를 모본 대신 분에게 일치시키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불완전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삶을 꼴짓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아 부정이나 그분의 생애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을 모방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 집 없는 자들과 과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나는 어느 부유한 농부가 그들 중에 거하는 과부의 형편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딱한 형편을 탄식하였다. 이 추운 겨울 그녀가 어떻게 지낼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녀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이다. 이런 자들은 우리의 모본인 예수를 망각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뜻을 표현한다. 아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마신 자아부정과 굴욕과 희생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받으신 고통의 침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는 일이 바쁘거든요. 창고 가득이 재물을 가진 사람 말고 누가 그 과부의 형편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궁핍한 제자들 앞에서 감히 도움의 손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손을 거두는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나다를 소나기처럼 내리실 것으로 기대하는가? 그분께서는 그대를 통하여 그들을 돕고자 축복하는 일을 그대의 손안에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는 그대를 그대의 선행을 통하여 그대의 믿음을 증명할 도구로 삼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특권을 주지 않으셨는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 던져진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맡아서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내 삭슬 받으리라. 이 일에 있어서 이기심이 많이 보였다. 집이 필요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이 이롭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을 때에 어떤 이들은 외면하고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지 잃어버림을 당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말한다. 그들은 고아들로 인해 불편을 감수한다든지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관심하게 그런 아이들을 세상의 품에 던져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공헌하는 신자들보다 더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구원할 기회를 주신 사람들을 심문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구실을 붙여 말하기를 원하였으며 그 일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선행의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사야 58장을 읽어보기 바란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금식은 이 사업을 단호히 부여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가 맞춰져 가던 시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인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무너져 내린 가문의 후손을 이어가는 중대한 문제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된 자신을 꿋꿋하게 옆에서 지키고 있는 며느리 룻은 비록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며느리를 떠나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미야말로 진정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모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나오미는 룻을 불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동안 이삭을 주우며 얼굴을 익힌 보아스의 잔치마당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마치면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그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묶어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 룻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룻에게는 정말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룻기서 3장 5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룻은 당황하지 않고 시어머니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제안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랜 관습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이유도 달지 않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상시에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몸과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전적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중한 신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당시에 이 땅에 비를 내려 홍수가 나게 하고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다고 하나님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엄청난 크게 방주 곧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이해라도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들이미셨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는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그와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리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부르더니 나머지 그의 일평생을 떠돌이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는 나그네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이르러서는 이분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 번제로 드릴 짐승은 절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스무 살 먹은 사랑스럽고 건장한 외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쪼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밤새 뒤척이며 고민의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을 계기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단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감당치 못할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검푸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바닷물은 고사하고 우리는 마을 앞에 흐르는 도랑물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가르라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는 뜬금없는 명령도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도 도저히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림의 허락,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너무도 발전해서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증명이 되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사안입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도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공상과학 만화에나 등장할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노아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지금 루시 시어머니의 제안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